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과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주고 있는 도전 15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15번째 강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9장은 전체가 여인 지혜, 지혜로 근데 이게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인 지혜와 또 미련한 여인, 이 잠언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음녀, 이 미련한 여인이 대조되어서 등장이 됩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인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 음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 지혜도 똑같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미련한 음녀도 똑같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음녀에게 초청을 받고 또 지혜 여인에게 초청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잘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할 때 지혜를 원어로 보면 복수 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단순한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복수 명사가 사용되는 걸 보면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을 지었다는 동사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여인 지혜가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 이미 준비를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고 말하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 일곱 기둥으로 된 집은 작은 집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웅장한 신전과도 같은 건축물을 상징하는 표현이 일곱 기둥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일곱 기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수가 일곱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7은 항상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1절 말씀은 지혜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할 집을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이 여인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우고 난 후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말은 이렇게 혼합을 하면 이 포도주의 도수와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을 짓고 난 후에 그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집을 준비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영양분과 기쁨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건조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자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포도주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질의 차원의 너무나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포도주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한 포도주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인 영양분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려 해도 그렇게 불편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이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것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가 하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그 두 형제의 유일한 낙은 진흙파이 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지하 문틈 사이로 조금씩 비치는 빛을 보면서 밖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느 날 문 밖을 나가 아름다운 햇살과 자연과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작은 빛과 진흙파이 같이 맛없던 음식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돌아가라 한들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세상을 본 이상 그곳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난 우리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라 해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조폭에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자기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어떻게 사냐고. 근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짜 믿기 시작하면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즐거운 것은 더 이상 즐거운 게 아닌 게 된다고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지겨워했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집을 짓고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한 여인 지혜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여종으로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구속받은 아무 뭐 쉽게 말하면 화장실도 묶고 가야 되는 그런 종들과는 다른 종류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의 여종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생활권을 보장받고 있는 종으로 주인에게 많은 권리를 위임받은 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즉 여러 종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여종들은 성중의 높은 곳에 불러 이릅니다. 높은 곳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불러 이른다는 말은 소리 높여 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청은 간절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우리 모두가 지혜의 부름을 받은 여종들과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여인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그 초대 대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성경적이에요. 신약과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결여된 자로 원어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영역이 사로잡혀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육적으로 여러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어도 중독이 되어서 아니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앞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여인이 여종을 통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어쩌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지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지혜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길에 떠나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주님을 향해서 해야 될 영적인 반응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중보하세요.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십시오. 두 번째를 보면 돌이키기만 하면 무엇이 임하냐면 5절이 임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두 번째, 먹고 마시면 됩니다. 돌이키고 나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은 사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잘 준비된 식물을 먹고 주님께서 혼합하여 이 세상에 어떤 진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두고 해석하기를 이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 그렇게 먹고 나면요, 우리 안에 6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은요, 세상의 가치와 옛적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은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식물을 먹고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면요, 어리석음을 버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옛적의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있고요. 생명을 내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그럴만한 힘이 생겨요. 버릴만한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옛적 모습을 붙잡고 있으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기독교는요, 버려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버리기 위해서 버려야지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채워짐 없이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영적인 충만을 누릴 때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들 안에 채워지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일 때 모이기만 하고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공급처가 만약에 희미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공급처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영적인 공급처가 없다면 저는 아마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양식을 제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은요, 전혀 다른 초대를 합니다. 이 대조가 되거든요. 이 음녀는요, 여인 지혜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시끄럽다는 겁니다. 야수가, 떠들잖아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야수가 으르렁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무지는 도덕적인 무지에 가깝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음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 문에 앉고요. 성읍 높은 곳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요. 준비도 안 해요. 사람들을 맞을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떠들고 시끄러울 뿐이에요. 초대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시녀를 보내지도 않고 시끄럽게 빈둥대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인 지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음녀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자, 15절.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과 너무나 비교가 돼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나는 지금 온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놓치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의 길을 가면 음부가 부르기, 음녀가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서 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때 영락없이 들리는 소리는 음녀의 유혹의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16절을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요. 이 음녀가 외치는 첫 번째 문장이요.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숫자만 바뀌죠.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숫자만 바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새로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음녀의 처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17절부터 바뀝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다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주님은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먹으랍니다. 두 번째,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달고 맛있대요. 달고 맛있으면 윤리적인 부분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그것이 도둑질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비윤리적이어도 함부로 평가되고 판단되고 정죄될 수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이 바로 이 사고방식에 의해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무리 그들이 옳다고 말해도요, 여러분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살아도요 죽은 것 같은 삶이고요. 열매로 다가올 것이 없고요. 그 마지막은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음녀의 이와 같은 유혹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요, 이 자극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대놓고 못된 표현입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당돌한 유혹에 사람들이 참 많이 무너지고 타협합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극적인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와 영적인 양식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도둑질한 물은 단 것이 아니라 썩은 물이고 몰래 먹은 떡은 반드시 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의 깊은 은혜의 생명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영적인 목마름으로 서는 자,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날마다 깨어서 지혜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어떤 영역은요, 이 사단의 자극적인 유혹 속에서 나를 오픈해 놓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몰래 먹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좀 재밌고 좋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몰래 하는 게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열은 우리를 지옥,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유혹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좀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이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이 자극적인 것 앞에선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기에는 새벽 예배같이 참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잠을 이겨야 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고들 속에서 저녁의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와 같은 경건한 습관들을 익히시면서 주님 앞에 계속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오픈하세요.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는 그 자극적인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서 지혜를 향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음료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